미우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직결한 러시아 병력이 13만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의 미국 정부 관리가 AP통신에 밝힌 이 같은 병력 규모는 지난 몇 주간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10만 명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통신은 또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미국과 유럽의 정보당국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내일 동부 우크라이나 지대에서 진행할 예정인 훈련을 러시아 군이 겨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들 소식통이 익명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면서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훈련을 침공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정보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의 훈련을 겨냥한 이 같은 위장 작전이 러시아가 향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러시아의 침공 임박 가능성을 부인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 1시간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억제력과 외교를 동시에 추진해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를 예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P통신은 통화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 우려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 아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등 유럽 안보 협력기구 OSCE 회원국들과의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어제 러시아 등 OSCE 회원국들의 48시간 이내 자국 국경지대의 러시아 병력 증강 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요청은 러시아의 향후 계획에 대한 투명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OSCE를 통해 러시아의 국경지대의 병력을 증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유럽 국가 간 신뢰와 안보 구축 조치에 관한 협정을 다루고 있는 빈 문서에 따르면 OSCE 회원국들은 상대 회원국의 군사활동에 관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가 빈 문서에 근거한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다음 단계 취할 조치로 우리의 국경과 러시아가 일시 점유한 크림반도 내 러시아군의 병력 증강 움직임과 관련해 러시아와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회의를 48시간 내에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군과 후티 반군 사이에 내전이 진행 중인 예멘에서 유엔 직원 5명이 최근 납치됐습니다. 에릭 하네코 유엔 대변인은 어제 예멘 남부 내전 지역인 아비안주에서 유엔 직원 5명이 지난 11일 현지 임무를 완료한 뒤 아덴시로 돌아가던 중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네코 대변인은 납치된 직원들의 석방을 위해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유엔 직원들을 납치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소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AEA 관계자와 다국적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구스타보 카루소 IAEA 핵안전보안국 조정관은 조사에 참여한 다국적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웃나라인 중국과 한국 측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검증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과학에 기반한 태도로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진지단 당시 노심 용융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수를 2023년 봄부터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원전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ALPS를 통해 처리한 뒤 나머지 삼중수소의 오염 농도를 바닷물로 희석해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어업 관계자들 뿐 아니라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은 해양 오염을 이유로 반발했고 일본 정부는 IAEA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IAEA 조사단은 내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준비 상황에 대한 검증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가 도핑 위반 의혹이 불거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의 개인전 출전을 오늘 허용했습니다. CAS는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긴급 청문회가 끝난 지 채 12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과를 공개하면서 발리에바 선수가 전면적인 조사에 앞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 나라와 특정 지역, 특정 문화권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중국은 대왕판다, 인도와 태국은 코끼리죠. 사막에 낙타가 있고요. 호주는 캥거루와 코알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뭐 코끼리나 낙타를 직접 타보고 또 가까이서 사진도 찍고 인형도 사서 그곳을 다녀왔다는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30년 정도 뒤에는 호주의 코알라는 직접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호주의 마스코트로도 불리는 코알라는 이미 10년 전에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분류돼서 보호관리가 절실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된 개간으로 서식지가 줄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과 또 극한 가뭄으로 주식인 유칼립투스 잎이 예전 같지 않아졌습니다. 또 코알라 자체의 어떤 질병 문제도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됐습니다.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그 뉴 사우스 웨일즈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로 당시 1억 5천만 마리 정도의 야생동물이 희생됐는데 그중에 6만 마리 이상이 코알라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호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개발로 코알라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환경단체와 또 세계자연기금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야생 코끼리가 이제 5만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호주 정부는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수도 캔버라 등 동부 해안 지역의 코알라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사람을 위한 개발을 전에 그 개발이 코알라의 생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코알라 우선 보호 정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오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 환자들과 또 이들의 회복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 살펴보고요. 늘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가는 패션 업계에 이 과한 경쟁과 소비를 부추기던 경향을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답니다. 뉴욕 패션가 소식 준비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15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 지역은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또 평양과 자강도 지역은 새벽할 때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삼전과 중강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1도입니다. 계산이 영하 19도고요. 평양의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개성, 함흥, 원산은 영하 8도, 신의주가 영하 12도는요. 청진이 영하 6도, 장진이 영하 5도, 신포 영하 4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하 14도까지만 오르겠고 계산이 영하 9도에 머뭅니다. 중강이 영하 7도, 평양 영하 4도, 신의주 영하 3도입니다. 개성이 영하 1도고요. 원산이 0도, 장전 2도, 함흥의 최고기온이 3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고 오후 한때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4미터로 일겠고 서해는 1에서 3미터로 오전에 물결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다짐했습니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전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동결 자금 전액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국제노동 전문가들이 중국 신장 지역 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처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이 또 전화통화를 했군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통화는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백악관은 통화 후에 발표한 보도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에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서 외교와 억지를 계속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는데요.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통화 바로 다음 날에 이뤄진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2일 1시간 정도 사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해법은 찾지 못하고 대화는 계속해 나간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러시아가 16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뤄진 통화였습니다.
16일이면 정말 임박한 것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제일 처음에 보도한 건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입니다.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일 유럽 정상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러시아가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서 사이버 공격 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오는 16일에 지상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정부 관리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받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침공할지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군사행동 가능성은 매우 뚜렷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자, 지금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던 미국 사람들에게 긴급 대피 경고를 내린 상태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국무부는 12일에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도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의 계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직접 고용한 대부분의 직원에 대해서 철수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관은 폐쇄되는 겁니까?
네, 국무부는 다음 날인 13일 키예프 주재 대사관의 모든 영사 업무가 중단하고 폴란드와의 국경 근처 리비브에 있는 작은 규모 영사관은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여권이나 비자 발급 등의 정상적인 영사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키예프에 주둔 중이던 미군 약 160명도 폴란드에 재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있었습니까?
네, 플로리다 주 방위군 소속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연합 다국적 훈련단의 일원으로 미국민 보호, 우크라이나군 훈련, 자문 등의 임무를 해왔는데요.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임시 재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지금 동유럽에 추가 병력을 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폴란드 등 동유럽에 있는 나토 회원국들에 약 5천 명의 병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직접 전투하는 건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미국에 이어서 영국과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여러 정부도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에서 긴급 철수할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부는 러시아군 침공 시에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없을 거라면서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철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공항 사정 어떻습니까? 항공기 운항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위협이 더 고조되면서 우크라이나 영공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항공기 운항은 아무런 제약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네덜란드 KLM 항공사는 당분간 우크라이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운항을 중단하거나 검토한 항공사들이 더 나올 전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동결 자금을 둘러싸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아프가니스탄 동결 자금과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12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또 하미드 카르자이 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도 13일 미국 정부의 조처를 비판하면서 탈레반 정권에 감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탈레반은 미국이 동결하고 있는 자금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인 다 아프가니스탄 은행은 미국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에 70억 달러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8월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면서 이 돈이 그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 동결 자금에 대해서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습니까?
네, 7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인 35억 달러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기금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9.11 테러 희생자 유족을 위한 배상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죠. 9.11 테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네, 맞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에 항공기 납치 테러를 감행해서 약 3천 명의 미국 시민이 목숨을 잃은 참극이었죠. 당시 미국 정부는 탈레반 정권에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령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거부되자 아프간을 침공했고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20년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예. 자, 칼자르 전 대통령은 당시 탈레반 정권이 미국에 축출된 후에 들어선 그 민간 정부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대표적인 친미, 친서방 정치인으로 알려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카르자이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인들도 비극적인 9.11 사태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인들 역시 희생자들이라면서 자금을 동결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건 부당한 처사이고 아프간 국민들에게 잔혹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전액 환불을 촉구했습니다.
네네. 자, 미국 정부의 조처에 규탄하는 시위도 벌어졌다고요?
네, 수도 카불에서는 12일 일단의 주민들이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인들로부터 돈을 훔치고 있다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아프가니스탄도 많은 희생을 겪었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울분을 토했는데요. 이들은 아프간 전쟁에서 희생된 아프간인들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탈레반 정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탈레반은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조처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가장 낮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라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수하이 샤인 탈레반 측 아프간 유엔 대사는 아프간의 통화 정책과 무역 촉진, 금융 정상화 등을 위해서만 이 자금이 사용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 노동 전문가들이 중국 신장 지역 내 위구르족 등 이 소수민족의 처우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AFP, 로이터통신 등 몇몇 서구 언론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제노동기구 ILO가 임명한 전문가 위원회가 지난 2020년 말 국제노총 ITUC가 제기한 의혹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 자, 국제노총이 제기했던 의혹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위구르족 등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이 농업 부문에서 체계적으로 강제노동에 이용된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인권단체들이 신장 지역 내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여러 인권단체들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인 최소한 100만 명이 이른바 재교육 캠프에 감금돼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비판을 부인해 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ILO 전문가 보고서는 해당 의혹에 대응해서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적절하게 검토한 결과 위원회가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부인을 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장 지역 내 직업훈련과 교육센터 임무를 행정상 부금에 기초한 정치적 재교육에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대신에 이들 센터가 소수민족이 그들의 이익과 열망에 따라서 업무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소수민족에 대한 온건화 의무를 기업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걸 중단하고 이들이 고용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추구하는 걸 허용하라고 촉구하면서 직업훈련센터의 활동이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오는 6월 ILO 총회전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ILO 전문가 보고서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당국의 지도력 아래 신장이 인권 보호와 발전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ITUC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신장의 모든 민족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고용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신장 문제 관련해서 중국 정부와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 보고서 내용을 환영했습니다. 먼저 미국 국무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중국이 국제노동기구 위원회가 촉구한 조처를 시행하고 신장 지역에서의 대량 학살과 비인도적인 범죄를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이먼 맨리 제네바 주재 영국 대사도 성명을 내고 강제노동 등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자행되는 인권 유린 행위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해당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신장 지역을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연방대법원이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는 뉴욕시 교직원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이민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미식 프로축구리그 NFL 챔피언 결정전인 제56회 슈퍼볼에서 로스앤젤레스 램스가 우승을 차지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은 뉴욕으로 가봅니다.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 조처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뉴욕시의 일부 교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의무화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긴급 청원을 연방대법원이 11일 기각했습니다.
네. 11일 이날이 뉴욕시의 백신 의무 접종 마감일이었다고요?
네, 앞서 뉴욕시는 11일까지 공립학교 교사를 비롯해 소방관과 경찰관 등 시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했는데요.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 위기에 처한 교직원들이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낸 거였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막아달라고 했던 그 일부 교사들의 주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종교적 예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원고에 해당하는 15명의 뉴욕시 교사들은 시 당국이 비정통적인 종교 신념을 지닌 직원에게 백신 의무화를 면제해 주지 않은 것은 종교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원고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뭐 기각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뉴욕주와 코네티컷, 버몬트를 아우르는 제2 연방 순회 법원에서 올라온 사안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도 보겠습니다.
예, 뉴욕시 교육청은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했습니다. 닉 파울루치 뉴욕시 교육청 대변인은 시의 목표는 항상 백신 접종에 있다며 시 공무원 대부분이 자신들과 그들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게 있고 시는 이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대법원에 대한 결정에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자, 뉴욕시의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 접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작년 10월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빌더 블라지오 전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들이 올해 2월 11일까지 최소한 한 차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조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그 뉴욕시의 공무원은 많았습니까?
네, 약 3천 명이 백신을 거부해 해고 위기에 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주말 후첫 출근일인 14일에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약 9천 명의 공무원은 백신 접종에서 예외 조처를 주장하거나 노조와 함께 해고를 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습니다.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서 법정 다툼이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 정책들도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대법원은 지난달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처에 대해선 유지 결정을 내렸고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이유로 시행을 가로막았습니다.
네네. 뭐 주나 시 정부 차원의 그 코로나 방역 조처들도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진 적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작년 10월 메인주 보건 종사자들이 주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면은 이 긴급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주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또 작년 12월에는 뉴욕 주 보건 종사자들이 제기한 백신 의무화 중단 요청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의무화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 승인 검토가 미뤄졌다면서요?
예, 미식품의약국 FDA가 11일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승인 심사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당초 15일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고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었는데요. 회의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힌 겁니다.
FDA는 왜 승인 심사를 늦추기로 한 걸까요?
예, 제니 도드콩 FDA 우드 국장 대행은 화이자로부터 새로운 데이터가 최근 또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 FDA가 추가 데이터를 검토한 시간을 주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화이자 역시 11일 발표한 보도문에서 3차 임상시험이 더 빨리 진전됐다며 새로운 일정으로 FDA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이를 철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앞서서 FDA가 승인을 내면 바로 뭐 백신을 보급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1일 5세 미만용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었습니다. 이 보건당국의 요청으로 화이자는 당초 예정보다 빨리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했었는데요. 2차 임상시험 결과가 뭐썩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면서 3차 시험 결과 후에 긴급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었지만 보건당국이 일단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정이 앞당겨진 거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건당국의 심사가 연계되면서 접종 시한도 늦춰지겠군요.
예비 언론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화이자사의 3차 임상시험 결과가 4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자, 미국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이 아닌 5세 미만 어린이 인구는 약 1,800만 명에 달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은 24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거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지난 10년간 가장 적었다는 게 인구조사국의 설명입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에 온 이민 사람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해는 여기서 이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앞에 해, 2020년에는 어땠습니까?
예, 앞선 2020년 이민 건수는 약 47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예.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네, 인구조사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팬데믹 시작되면서 각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특히 이민자 유입이 줄어든 지역이 있군요.
예, 통상 플로리다주, 텍사스, 뉴욕, 캘리포니아, 그리고 매사추세츠주를 사는 이민자들이 많은데요. 해당 주에서 모두 이민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그 지역은 이민자 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줄었는지 좀 살펴보죠.
예, 실제 이민 숫자와 감소율 모두 높은 지역은 바로 플로리다주입니다. 지난 2020년 외국에서 플로리다주로 이민 온 사람의 수는 7만 8천 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약 3만 8,600명으로 50% 이상 줄었습니다.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 역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한 나라에서 지역을 옮기는 이사가 아니라 국가를 사는 지역을 옮기는 이민이죠. 자,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의 뭐 주요 사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스티브 발머 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가 개발한 이 자유 검색 웹사이트인 USA 팩트에 따르면 미국에 이민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바로 일과 가족 그리고 학업 때문입니다.
네. 자, 이에 더해서 난민 지위로 미국에 들어온 건수 역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줄어들었다고요?
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미국에 들어온 난민 수는 3만 명이었는데요. 2020년에 약 1만 2천 명, 그리고 2021년 작년에는 1만 1,400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이 합법적인 이민자 수가 그렇게 줄었다는 게이 눈길을 끄는 이유가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는 크게 늘었다는 소식을 계속 전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21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기간,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붙잡힌 외국인의 수는 170만 명을 넘겨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올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더군요.
예, 로이터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지난 2021년 회계연도에서 불법 이민자들 유입이 절정을 이룰 당시 1일 평균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는 6,500건에 달했는데, 자, 올 봄에는 1일 평균 체포 건수가 9,000건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일요일이라고 할수 있죠.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프로미식 축구 리그 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3일 밤 수많은 미국인이 TV 앞에서 열광적인 응원을 펼친 가운데 올해 슈퍼볼의 우승자가 드디어 가려졌습니다. 자, 이날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에 있는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벌어진 올해 NFL 최강전에서 로스앤젤레스 LA 램스가 신시내티 벵골스를 23대 20으로 제압하고 23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중반 하프타임에서 13대 10으로 앞서던 램스는 후반전에서 벵골스의 터치다운을 허용하며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회전을 신시내티가 20대 16으로 앞선 상태로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신시내티는 결국 점수를 더하지 못했고요. 경기 종료 약 6분을 남긴 상황에서 공격에 나선 LA 램스가 종료 직전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역전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번 슈퍼볼에서 맹활약했던 선수가 있죠?
예, LA 램스의 와이드 리시버인 쿠드컵 선수가 이날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와이드 리시버란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쿼터백이 던져주는 공을 받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긴 패스를 성공하는 이 와이드 리시버의 활약은 미식축구를 관람하는 아주 재미 요소이기도 하죠. 제컵 선수는 3년 전 LA 램스가 슈퍼볼에 진출했을 땐이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팀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패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는데요. 올해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슈퍼볼 최우수 선수 MVP로 뽑혔습니다.
네, 최고의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힌 컵 선수. 소감이 어떻다고 합니까?
예, NFL 올해의 공격수 상에 이어 슈퍼볼 MVP까지 오른 컵 선수는 경기 후 자신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며 겸손해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함께 해준 덕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또한 LA 램스의 션 맥베이 코치는 36살에 슈퍼볼 우승을 이끌며 최연소 슈퍼볼 우승 감독에 올랐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미국에서는 이 슈퍼볼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아, 맞습니다. 미국의 4대 프로 스포츠를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그리고 미식축구로 꼽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미식축구고요. 그 인기는 슈퍼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슈퍼볼을 생중계로 본 사람들도 많죠?
예, 사실 슈퍼볼 시청률은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서요. 작년의 경우 9,200만 명 시청하며 지난 2007년 이후 최저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회 경우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앞서 데이터 분석 기업인 프리딕 HQ는 올해 슈퍼볼 시청자가 1억 1,700만 명이 될 것이라며 미 역사상 최다 TV 시청 인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슈퍼볼 하면 뭐 경기도 경기지만 광고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슈퍼볼은 시청 인구가 많은 만큼 광고 효과도 크다 보니 뭐 TV 광고가 엄청난 가격에 팔리는데요. 이 슈퍼볼 중계사인 NBC 방송은 올해 슈퍼볼 광고가 빠르게 매진됐으며 30초짜리 광고가 무려 700만 달러에 팔렸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작년 650만 달러에서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확진을 받은 인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심하게 앓다가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벼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 사람들도 있는데요. 일부는 분명히 코로나 완치 판명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증상이 남아있는 장기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코로나 장기 후유증,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 미국 여러 병원은 지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퇴원한 뒤에도 여러 증상 때문에 병원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만성 피로, 그리고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마치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것, 또 불면증, 심장 질환, 숨가쁨 등이 코로나 장기 후유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공정의료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 15%에서 20%가 몇 달씩 장기 후유증을 앓는다고 밝혔는데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사는 14살 세나 양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My smells came back, but they came back all like completely different, like distorted and everything.
세나 양은 1년 전 코로나 감염증으로 후각과 미각을 상실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미각이 돌아오긴 했지만 맛을 느끼는 게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뭘 먹어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꼭 고무 타는 냄새 같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과정이 길어지는 걸 가리켜 장기 코비드라고 부르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렇게 느린 회복 속도를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으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It occurs in individuals with a history of
probable or confirmed SARS-CoV-2 infection.
WHO의 제니 디아즈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이 발견되며 보통 코로나 발현 후 3개월 정도 지속한다고 했는데요. 대안적 진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가장 보편적인 증세를 총 18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기침과 두통, 호흡곤란,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만성 피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Fatigue is a really common symptom. It's a really dominant one. And
스탠퍼드 대학교 자선시민사회센터 병원의 린다 쟁 박사는 이 가운데 장기 후유증으로 가장 많은 것이 피로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피로감과 브레인 포그를 함께 경험하는 환자들도 있다는데요. 브레인 포그로 머릿속이 멍한 느낌이 지속되면서 사고력과 집중력,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이 쟁 박사는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 환자들이 치료하면서 어려운 점이 환자들의 일반적인 증세를 보고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임을 판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And there's a clear time correlation of persistence of symptoms that they didn't have before COVID. And there weren't.
쟁 박사는 코로나 감염 이전에 없었던 증상들이 발현한 데 대한 분명한 시간적 상관 관계가 있고 다른 건강상의 변화나 의료적인 문제가 없다면 다른 질병으로 인한 증세일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장기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미국 전역에선 이런 후유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곳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그룹 역시 코로나 장기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돕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감정의 변화나 불안감, 우울증 역시 코로나 후유증이 가져오는 흔한 증세라고 했습니다.
We're really focused on what we would call a nursing patient education.
코로나 장기 후유증 환자들을 돕는 단체인 코로나 케어 그룹의 레니 본드 씨는 환자 간호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정부 차원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미 국립보건원 NIH는 최근 4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해 장기 코로나 후유증 증세에 대해 연구하고 치료법을 찾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뉴욕 패션 지속 가능성 법안. 패션은 때때로 사회운동과 결합해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대체로 패션 업계는 과도함 또는 소비 지상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선도하기 위해 패션 업계는 과도한 경쟁을 일삼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을 부추기니까요. 자, 그런데 미국 패션의 중심인 뉴욕에선 이런 패션 업계의 행태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This is the oven mitt jacket.
패션 디자이너 니콜 맥로글린 씨가 오븐용 장갑을 이용한 재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미술관에 전시돼 있다가 왔다는 재킷은 여러 색의 두꺼운 천 장갑을 이어붙여 만들었는데요. 맥로글린 씨는 재활용품을 이용해 기존의 제품보다 더 나은 새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업사이클링 마법사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Like a handle on it to make it a little purse.
이 맥로글린 씨가 이렇게 패션 재활용에 나서게 된 계기는 대형 신발 업체에서 디자이너로 일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너무나 많은 양의 천과 신발 부품 그리고 수십만 개의 시제품이 그냥 버려지는 걸 보고는 패션 쓰레기를 줄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작업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재생 가능한 패션 디자이너로 완전히 전향하게 됐다고 하네요.
sustainable fashion always was kind of like, you know, on the back burner and it was very small and now it's kind of like
맥로글린 씨는 패션 업계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뉴욕주의회는 패션 업계에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패션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일명 패션 법안은 각 의류업체에 원자재 생산부터 제조, 발송, 노동자의 근로 환경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인 영향을 분석해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본사가 어디에 있든 뉴욕에서 영업을 하며 연매출 1억 달러 이상인 업체에 모두 적용되는데요. 법을 위반하면 연매출의 2%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뉴욕의 많은 패션 업체는 이런 입법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패션을 추구하는 유명 브랜드 스텔라 맥카트니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It's been a miracle to tell you the truth. To actually be able to have
스텔라 맥카트니 뉴욕 소호 매장의 매니저인 아자 로빈슨 씨는 자신의 매장에선 동물의 가죽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식물이나 곰팡이 등 친환경 소재에서 만든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는 기적과 같은 일이자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에서 패션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달합니다. 또 재료 폐섬유 재활용연합 스마트는 대부분의 의류와 섬유의 재활용 또는 재생산이 가능하지만 80%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패션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패션 법안이 세계 최초로 뉴욕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특정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형용사죠. 한국어는 형용사를 쓸 때 정해진 순서 없이 써도 상관이 없지만 영어는 형용사를 여러 개 쓸 때 정해진 순서대로 써야 합니다. 수량, 의견, 크기, 나이, 색깔, 출신, 재료 등의 순서로 써야 되는데요. 당신의 새 초록색 드레스가 예쁘네요 라고 한국어로 말할 때 새 초록색 드레스든 초록색 새 드레스든 형용사의 순서가 한국어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I love your new green dress 라고 해야지 I love your green new dress 라고 표현하면 어색합니다. new, 나이라고 할 수 있죠. N-E-W, 새것. 그 다음에 색깔, color, green, 초록이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형용사 순서에 관한 대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m thinking of getting some delicious Mexican food after work today.
Why not some Mexican delicious food?
Because that just sounds silly. Adjectives follow a particular order. You can't just throw them in anywhere.
Says who? I can say a beautiful red vase or a red beautiful vase. You'll still understand me.
True, but it might sound weird. Hear me out. I'm thinking of getting some delicious Mexican food after work today.
오늘 퇴근 후 맛있는 멕시코 음식을 먹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Why not some Mexican delicious food?
멕시코 맛있는 음식은 왜 아닌가요?
Because that just sounds silly. Adjectives follow a particular order. You can't just throw them in anywhere.
그건 우스꽝스럽게 들려요. 형용사들은 특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아무데나 그냥 던져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Says who? I can say a beautiful red vase or a red beautiful vase. You'll still understand me.
누가 그렇게 말하나요? 저는 아름다운 붉은 꽃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붉고 아름다운 꽃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제 말을 이해하시죠?
True, but it might sound weird. Hear me out.
맞아요. 하지만 그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Beautiful red vase, 아름다운 빨간 꽃병. Red beautiful vase, 빨간색 아름다운 꽃병. 한국어로 해석해보면 이상하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beautiful, 아름다운이라는 의견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을 말해야 됩니다. Beautiful red vase가 맞는 순서입니다. 대개 형용사 한두 개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보다 많은 형용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의견, 크기, 나이, 색깔, 출신, 재료 등의 순서로 쓰셔야 됩니다. Dangerous, 위험한, difficult, 어려운, favorite, 좋아하는 이런 의견을 먼저 쓰시고 크기, 연령, 색깔, 국적, 재료 순으로 형용사를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에 앞서는 게 수량입니다. 의견보다도 앞에 둡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m about to order two large pizzas. Which toppings do you like?
나는 두 개의 large, 큰 피자를 주문하려 합니다. 어떤 토핑, 고명을 원하세요? Two, 두 개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쓰였고 그 다음 size, 크기죠. large라는 크기 순으로 쓰였습니다. 수량, 의견, 크기, 나이, 색깔, 출신, 재료. 이번에는 의견을 넣어보겠습니다.
I ordered two tasty large pizzas for the game.
나는 두 개의 맛있는 큰 피자를 경기를 위해 주문했습니다. Two, 두 개, 수량이 제일 먼저 쓰였고 tasty, 맛있는, 의견이죠.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나한테 맛있는 피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맛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size, large, 큰, 이 순서로 형용사 세 개가 쓰였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ordered two tasty large pizzas for the gam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영어에서 형용사를 쓸 때 순서가 수량, 의견, 크기, 나이, 색깔, 출신, 재료 순이라는 것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